독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중국의 자동차 기업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비아디라고 이제 요즘 너무 핫하죠.
그렇죠.
네, 비아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게 저희가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네. 이제 비아디와 관련된 책을 네. 인쇄를 막 넘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주일 뒤쯤이면 이제 서점에 막 뿌려지고 있을 텐데 오늘 또 굉장히 이제 큰 기사가 하나 났어요. 네, 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사인 비아디가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화 5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 홍콩과 선전 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작년 영업이익이 300억 4천만 위안으로 2022년 대비 80.72%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 수입은 6,023억 위안이었는데요. 이게 2022년보다 42.04% 늘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건데 네. 이게 자동차 대수로 치면 얼마나 판매를 한 건가요?
네, 이 뭐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이 신에너지차를 총 포함해서 302만 대를 팔았다고 해요. 라이벌로 평가받는 테슬라가 182만 대를 팔았거든요. 이것도 테슬라도 37%나 증가한 건데 이거를 거의 두 배가량이나 웃도는 수치죠. 근데 뭐 다만 절대 다수는 이제 중국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뭐 중국 내수 시장의 그 뭐 그 덕을 봤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테슬라를 넘어섰다라는 네.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근데 저희가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아디 책 준비하면서 비아디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네. 했는데 이 비아디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배터리 기업으로 출발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도 배터리로도 엄청 잘 나가요. 최근에 SNE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2023년 1월에서 12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에서 비아디가 CATL이 36.8%를 차지했는데 그 뒤이어서 15.8%를 기록하면서 작년엔 3위였던 게 2등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뭐 CATL, 비아디, CALB, EVE 등 포함해서 총 6개 기업이 글로벌 10대 배터리 업체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업체들의 합계 점유율을 살펴보면 63.5%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 좀 6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한 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참 비아디가 뭐 작년에 자동차도 많이 팔았고
네.
또 배터리도 많이 팔았고
네.
어쨌거나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건데 사실 저희가 한 4년, 5년 정도 전에 출간했었던 그 북저널리즘 시리즈 중에
네네.
미래를 사는 도시 선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비아디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네, 맞아요. 그 비아디를 얘기하려면 일단 선전이라는 중국 지역을 빼놓을 수 없는 근데 이 선전이 중국 남부 광둥성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가 중국 내 최고 중점 지역으로 분류되는 1선 도시 중 하나인데 중국의 1선 도시가 네 곳이 있거든요. 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렇게 있는데 사실 나머지 세 곳은 뭐 중국에서 있었던 그 여러 왕조들의 수도라든지 아니면 거점 도시로 운영되어 온 되게 긴 역사가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좀 선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발전이 시작된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1978년쯤부터 그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외치면서 비로소 이 선전이라는 도시가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참 한 도시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까지 한 4, 50년밖에 안 걸린
네.
셈인데 그 이제 책에서도 보면은 선전을 중국에서 가장 젊고 가장 빠른 도시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뭐 알리바바, 바이두, 뭐 텐센트, 그리고 화웨이, 또 비아디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선전의 혁신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른 중국 도시들에 비해서 공기가 엄청나게 깨끗하다고 해요. 2020년 기준으로 선전 공기가 무려 365일 중에 355일 동안 양호한 공기질을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선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신에너지 차량 덕분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뭐 막연하게 중국의 어떤 공기질을 예. 떠올릴 때는 막 뿌연 어떤
그렇죠, 스모그.
그렇죠. 그게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선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공기질이 좋겠네요. 365일
네.
중에 열을 빼고 공기질이 좋았다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신에너지 차량 덕분이었다면 당연히 비아디 가 좀 크게 기여를 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좀 지금 가장 주목받는 도시에서 또 가장 주목받는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비아디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 비아디가 어떤 기업인지를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요 사업 분야를 조금 보자면 자동차 분야에서 뭐 전장 부품, 센서, 배터리, 전력 반도체, 파워트레인 이 모든 그 분야들을 다 수직 계열화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에너지 차량을 완전히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를 포함한 여러 자동차 부품을 타 부품사나 다른 완성차 메이커에 납품하는 1차 공급 업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 IT 전자기기 부품, 뭐 스마트폰 OEM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모노레일 제작도 하고요. 신에너지 사업도 하고 뭐 ESS라고 하는 대용량 저장 장치 그리고 또 마스크 제조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야,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각각의 사업 분야가 다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네. 해도 무방할 만큼 한 회사가 하기에는 정말 사업 분야가 굉장히 넓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사업 분야를 관통하는 게 생산이라는 키워드예요. 그 이 비아디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봐도 그게 보이는데 소속 직원이 총 57만 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생산 인력이 44만 2천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 기술 인력이 7만여 명, 그리고 행정 인력이 2만여 명, 영업 인력이 2만여 명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그 생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현대차가 임직원 수가 막 7, 8만 명 정도 수준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아유, 큰 그쵸. 기업이네요. 이 비아디가 뭐 어떻게 시작된 기업인지 그 역사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아디를 설립한 왕찬푸라는 사람 CEO가 사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사촌형한테 250만 위안을 빌려서 1995년에 비아디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 업체로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1996년부터 휴대폰 등에 탑재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에 휴대폰 업계 최강자였던 뭐 모토로라, 노키아 이런 데에 배터리를 직접 공급하기도 했고 이런 좀 성과들에 힘입어서 2002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참 뭐 계속해서 궁금한 지점이 이 배터리에서 시작한 기업이 어떻게 하다가 자동차를 네. 만드는 회사까지 성장을 한 건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이게 비아디가 배터리로 시작했다가 뭐 전자기기 제조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되게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뭐 95년에 설립했는데 2002년에 상장한 거면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왕찬푸가 좀 아,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자동차 사업에 진출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 경영진이나 뭐 주주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다 반대했다고 해요. 뭐 처음으로 진출하는 격인데다가 그 비아디가 여기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자동차 회사들을 몇 개 인수를 했었는데 당시 인수한 곳 역시도 뭐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 거든요. 네.
예, 당시 뭐 경영진이나 뭐 주주 뭐 이해관계자분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배터리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우리 이제 자동차 시장에 네. 진출하겠다라고 그쵸. 하면 뭐 주주 입장에서는 아 무슨 소린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배터리 기술과 자동차 산업이 결합하면 그만큼 상승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유였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건 이 CEO인 왕찬푸의 고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왕찬푸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냥 배터리 인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뭐 배터리 관련 대학교를 졸업해서 배터리 관련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원에서도 배터리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가 대학원 자회사 격에 있는 배터리 관련 회사를 운영하다가 배터리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를 이제 최고의 배터리 회사 중 한 곳으로 키워낸 인물이니까 사실 배터리 전문가라고 볼 수는 있지 자동차는 잘 몰랐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아디가 처음 자동차 분야에 진출을 하고 나서 굉장히 삐걱거리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계속 적자만 나고 적자 폭도 계속해서 커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배터리 기술과 자동차 산업이 결합하면서 나는 상승작용은 뭐 커녕 뭐 비아디의 밥줄인 뭐 배터리나 스마트폰 부품 사업에서 벌어온 돈을 다 그냥 자동차에다가 이제 몽땅 쏟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디가 뭐 유명 엔지니어 등도 스카우트 해오고 연구개발비에도 굉장한 돈을 쓰면서 316이라는 첫 차를 개발을 합니다. 근데 개발된 차가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실물 보고 입이 안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델이 출시가 안 됐습니다. 왕참프의 고집에 비아디가 출시하는 첫 차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모델은 출시를 안 했다고 해요.
아, 정말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첫 차가 출시도 못할 만큼 엉망으로 나온 그렇게 만든 그런 네.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이게 사실 다른 그 자동차 기업들을 보면 네.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0년 된 회사들인데 이게 비아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비아디가 그래서 택한 게 카피캣 전략이었어요. 그 도요타 에서 냈던 차 중에 베스트셀링인 세단이 있는데 코롤라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헤드라이트 쪽에 살짝만 변화를 주고 그냥 거의 똑같이 베껴서 냈습니다. 여기에다가 근데 가성비를 살짝 더한 거죠. 비아디가 과거에 배터리 생산할 때 반자동 생산 설비를 깔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자동차 생산 설비도 유사하게 설계해서 코롤라의 기능 대부분을 똑같이 구현하면서도 생산 원가를 최대한 절감해서 코롤라 가격의 60에서 70%의 F3라는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도요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오히려 얘기를 하면 더 띄워주는 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따로 이야기는 안 하고 다행히 이렇게 출시된 첫 차가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아디를 좀 알아본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아마도 그 첫 차 출시를 성공하고 나서 이제 아주 눈밝은 사람을 통해서 네. 뭐 투자를 유치를 한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비아디가 2008년 12월에 세계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인 F3DM을 출시해요. 근데 워렌 버핏이 이 F3DM이 출시되기 전에 왕참프가 그리는 좀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같은 해 9월에 18억 홍콩 달러로 비아디 지분의 10%를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버핏이 인수하면 굉장히 화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비아디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알려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차를 개발하는 게 이게 뭐 가능한 사업 분야냐 그리고 밝다고 볼 수 있냐라는 굉장히 다양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근본적인 의구심도 워렌 버핏의 투자로 인해서 조금 조용해졌고 잠잠해졌다라고 해요.
아, 이게 참 뭐 2008년이면은 사실 뭐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이게 좀 비즈니스적으로 네. 좋은 분야이냐 막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테슬라조차도 이제 양산에 계속 실패를 하면서 이제 뭐 주요 다른 회사한테 이제 테슬라를 막 팔려고 하고 네. 원체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쵸.
근데 그런 시점이 도래하기도 훨씬 더 전인 시점인데 2008년이면 네. 무려 그 시기에 이제 워렌 버핏한테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워렌 버핏한테 투자를 받았네요. 뭐 당연히 그 이후로 이제 승승장구할 만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도 또 계속해서 드는 궁금증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뭐 중국 국내에서 이제 내수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테슬라를 네. 앞지를 수 있었는지
네.
뭐 이 정도면 정말 테슬라가 좀 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지금까지 그 비아디의 한계로 꼽혔던 게 내수 판매가 대부분이었다라는 지점이었는데 최근에 비아디가 또 해외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올해 태국에서 첫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고 또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등에서도 완성차 생산 시설 확보를 추진 중이면서 좀 해외 쪽으로 많이 이제 퍼뜨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제 뭐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비아디가 충북 신공장에서 뭐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라고 하죠. LFP 배터리 전기차의 반조립, 부분조립 생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조립 방식으로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국내 수요에 대응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FTA를 체결한 북미나 유럽 등으로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북에 비아디가 만약 전기차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우게 되면 중국 기업이 국내에 세운 첫 완성차 공장의 사례가 됩니다.
그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테슬라를 따라잡게, 그러니까 추월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곧 내일 그 진격의 비아디라는 책에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비아디가 테슬라에 비해서 갖고 있는 한계는 그 브랜드 이미지 측면이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그렇죠.
네, 테슬라는 막 처음부터 모두의 이목을 끌면서 뭐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유명 인사였고 그런 사람이 만든 자동차 기업이고 뭐 인공지능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는데 비아디는 사실 그때쯤 이제 도요타 차량 어떻게 만들었는지 베끼고 있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아직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그 테슬라 출시 초기가 막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전기차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름 없는 회사들에서 이름 없는 저가 브랜드들을 뭐 어떤 테스트 삼아 만들고 있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테슬라는 갑자기 로드스타라고 해서 막 빨강색 스포츠카 같은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전기차가 그냥 무슨 뭐 골프 카트나 이런 것처럼 아주 가까운 거리를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멋진 차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테슬라 때문에 처음 해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아디는 아무래도 좀 저가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아디가 테슬라를 넘어설 전략은 뭐 어떤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나요?
비아디가 그 2023년에 중저가 라인에서 확장하는 데는 아직 좀 한계가 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사 라인업을 조금 럭셔리 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아디가 출시한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거든요. 양왕이라는 이름의 브랜드인데 여기서는 지금 수륙 양용 SUV 모델도 이제 내려고 하고 있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론칭하면서 이제 고급 전기차 시장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은 좀 반대되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3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출발한 곳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참 출발한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참 중간에서 지금 만나려고 그렇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머스크가 옛날에 왜 비아디를 좀 조롱하고 그랬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확실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가격까지 저렇게 계속해서 인하하는 걸 보면요.
네.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11년에 블룸버그 방송에서 비아디 차 보면서 쟤네 차 봤냐고 이제 막 폭소했다 뭐 이런 지점들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는데 그 지난 1월에 분기 기준으로 테슬라 판매고를 비아디가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다른 업체한테 밀린 게 그냥 이 기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비아디가 테슬라를 추월한 게 아니냐라는 소셜미디어 글들이 막 올라왔었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살짝 발끈을 했나 봐요. 발끈해서 그 X에다가 테슬라는 많은 사람한테 자동차 기업으로 보이지만 실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변호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참 뭐 예전에는 그렇게 비웃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닌 변명까지 막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참 뭐랄까요? 참 격세지감이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정말 그 정도로 좀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 저희가 살펴볼 만한 게 그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또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막 지금 엄청난 뭐 그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고려하면 비아디는 지금보다도 점점 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중국 정부가 없었다면 사실 비아디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없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중국이 2009년부터 전기차 업체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컨설팅 업체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비아디가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43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전기차에 힘을 들이냐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일단 아까 우리가 뭐 100년 전에 이제 시작된 곳들이 그런 뭐 자동차를 만들고 뭐 내연기관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동안 그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이런 내연기관을 만들어 온 곳을 단기간에 쫓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신에너지 차량 기술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자동차 관련 미래 산업을 선점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좀 비아디의 미래가 더욱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비아디라는 회사는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배터리 회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왔고 심지어 테슬라를 막 위협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 비아디를 이제 샅샅이 분석한 책이 곧 이제 북저널리즘 시리즈로 이제 발간될 예정인데 제목은 진격의 비아디라고 하죠.
네.
요 책 이제 김혜림 에디터가 에디팅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비아디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비아디의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그리고 비아디와 테슬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전기차 시장이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까지 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는 책이라서 비아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전기차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나 의문을 갖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크엔드 들으시면서 관심 생긴 청취자분들은 이 책에 좀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